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전통 스포츠 중에 하나가 씨름이죠. 원래 이 씨름이라는 그 운동이 뭐 아주 오래된 스포츠인데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 인기가 완전히 시들해졌대랬습니다. 그런데 뭐 8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씨름이 갑자기 전 국민의 인기 스포츠로 등장을 해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다들 앉아서 장사 씨름 대회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씨름의 인기를 견인하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만기 선수라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그분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기술에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여준 기술 중에 정말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환호를 일으켰던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집기라는 기술입니다. 이 뒤집기라는 기술은 상대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좋고 또 체구도 큰 상대가 힘으로 밀어붙일 때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몸을 휙 돌려서 상대방을 모래판에 매다 꽂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약간 그런 뒤집기 기술 같은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뒤집기 기술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손가락 하나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 하나를 끌고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게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돌을 들러서 막 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씨를 쓰세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채근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굽혀서 무언가를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기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이 여인을 몰아붙이던 사람들이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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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버린 겁니다. 소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급한 시간에 손가락으로 왜 글씨를 쓰고 있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을 할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셨을까? 또 하나, 왜 그들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다 떠나버렸을까? 저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냥 기껏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막 폭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뭐 3초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예수님이 인터벌을 약간 두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의문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풀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벨사살은 나보니더스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이 나보니더스 왕은 전쟁을 하는 그런 영토를 확장하는 왕인데요. 이분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라비아에 위치한 대마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다 제2의 수도를 정하고요. 자기 이제 바벨론으로 안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벨살사라에게 바벨론 성을 네가 지켜라. 그리고 자기는 그냥 제2의 수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사실은 왕이 아니었지만 수도에서 왕권을 집행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을 어느 날 페르시아군이 와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런 급박한 때에 벨사살은 성 안에 있는 귀족 1,000명을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건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요, 자만이에요. 야, 이 바벨론 성을 누가 정복시킨,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야? 우리 절대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이 성벽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어. 그래서 안심하고 잔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천명의 귀족을 불러서 잔치를 했던 이유는 결석이죠. 이 성이 너무나 견고하니까 사실 내부에 있는 배신자가 생기지 않으면 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결석을 다지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던 거죠. 근데 결석을 다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같이 죄를 짓는 거죠. 이 죄인들의 결속력이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조금 두려워했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그 시종 혹은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섬기던 신이 여호와라고요.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 그 강력한 신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술을 따라서 같이 마시자.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적하는 결속력을 갖자.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탁 나타나서 글씨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바벨론에서 가장 지성인 그리고 가장 뛰어난 그 총리였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 글씨가 무슨 뜻이고 그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 글씨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메네는 개수하다, 대겔은 무게를 달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조각나게 하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당신을 달아봤더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요, 당시의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바벨론 제국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쓴 것은 그들 모두에게 그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고 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그들이 다니엘서 사건을 생각했다면 이 손가락 글씨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첫째, 그들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들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즉결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이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재판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소란이 일어나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 우리가 스포츠를 응원할 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요, 우리가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보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 명이 보면 막 서로 응원도 하고 막 판단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야. 아이고, 저 선수는 왜 저렇게 못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 저 친구 잘한다 박수치기도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스포츠 경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소란함의 근원이 바로 내가 재판관이라는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회를 가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최종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많이 모인 사회는 혼란스러워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양보하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만이 옳고 내가 최종 판단자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좀 시끄럽냐?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조용하질 않아요. 이거는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서로 부부싸움을 만듭니다. 제가 결혼하고 맨 처음 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그 화장실 청소 때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와가지고, 저는 학생이었고 제 아내는 그때 이제 서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사는 공부하는 곳으로 와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신혼을 사는 거죠. 근데 제가 학교에 갔다가 오면 아내가 그 집에 오면 항상 깨끗하고 또 음식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를 기다렸다 환영해 주고, 정말 이건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 변기예요. 화장실 변기가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너무 깨끗한데 화장실 변기만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제가 참고 썼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여보, 왜 변기 청소는 안 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변기 청소는 남자가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자라온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 살던 저희 집은 집안일은 다 여자가 했어요. 남자는 집 바깥에 일을 하는 거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전 이해가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자라난 우리 처가는 장인 어른이 매우 자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특히 화장실 변기 같은 거는 남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끗이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전 이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정답이죠? 남자가 하는 게 맞나요? 여자가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하고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설교 끝나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누가 해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우리 집 일이에요. 저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들은 결혼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변기 청소하는 기준을 만들길 바라요. 그건 자기들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생이 좀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좀 불만불평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불만불평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어떤 정도로 살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대로 안 되면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아니면 자기가 디프레스 돼요. 아무도 자기를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재판장으로 임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네가 판단자냐? 심지어 판단을 주로 하는 직업을 가진 판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남의 인생이나 혹은 자기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의 직무를, 직함을 갖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가? 첫째는 우리는 매우 정확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는데 이 눈이 매우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까요? 누가 더 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큽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큽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사이즈는 똑같다 그래요. 근데 뒤에 배경에 따라 한 사람이 월등히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림 지나가죠?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뇌가 우리가 진짜 부정확해요. 우리 뇌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뭐 열이 나는데 비타민C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열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근데 비타민C 먹고 열 가라앉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뇌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뇌는 조그만데요, 이 딱딱한 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는요, 눈이나 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보가 너무 많으면 띄엄띄엄 본대요.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 이게요, 매우 부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차가 막혔어요. 아무도 차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럼 화가 안 난대요. 근데 어떤 때 화가 나느냐? 내 옆에 있는 차선만 가면 그때부터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화가 안 난대요.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러는데 내 옆에 차만 나보다 빨리 가면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재판관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쓸 때 예수님의 손가락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재판관이 아니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이게 죄책감이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과 동시에 자기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까요?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얼마나 잘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을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내가 나에게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오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저 부분에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속는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가 상대를 100점으로 비판하면 너도 100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양심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소란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이 어떤지에 집중하면요, 그 사회는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 인생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 비판할 새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시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너가 더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더 큰 심판자 앞에 서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매. 여러분,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교활한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됐으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교회가 1000명짜리 교회든 10명짜리 교회든 3명이 모인 교회든 서로가 서로를 놓고 비판하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될 자이고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손가락은 너희가 재판관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손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글씨 쓰는 것은 너희가 재판관이 아니야라는 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진리를 알려주었어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참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폭도들은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다니엘서에는요 손가락만 나타났어요. 몸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가락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이 다 보여요. 손가락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바로 그 판단자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소란은 없어진 거죠.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조용해졌지만 이 여자에게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이 여자는 지금 그녀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떠나버렸는데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녀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혼자서 온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더 두려웠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재판관이 아님을 알면 세상에 많은 소란함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좀 저희가 이렇게 서울 변두리에 좀 빈촌에 빈민가에 살았어요. 이게 이제 무허가 집이었는데 대충 지은 거죠. 벽돌 해가지고 뭐 지붕 얹고. 그래서 이 집 지붕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쥐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해 겨울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게 추우니까 뭐 창문 같은 데다 비닐 같은 걸로 막고 그러면서 살죠. 근데 어느 날 집 안에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 집에 왜 이런 냄새가 나느냐 누가 뭐 양말을 벗어놨냐 그래서 집안을 다 끌고 청소를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집 안에 방에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매일 문을 열어놓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저녁에 누워서 자려고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천장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차마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와 함께 동거하던 쥐가 어디서 쥐약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천장에서 사망한 거예요. 사망해서 오래되니까 이분이 썩으셔서 그 냄새가 온방에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이런 대야를 놓고 천장을 칼로 오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지도 않고 길가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문지로 이렇게 발라서 지붕을 발라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죄가 해결 안 되면요, 나머지 미봉책에 불과해요. 정말 죄가 해결 안 되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반복돼요.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이 여인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사람들의 손에는 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선언을 해주십니다.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죄를 지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죠.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돌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정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 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죄를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 그러면 짐승을 끌고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제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성전 안에서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 성전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뒷배경으로 있는 성전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청결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청결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또 가리킬 때도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2절이 그 대답을 해줘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매번 반복해야 되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성전된 이유는, 원인은 무엇인가?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가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문제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재판관인데요. 예수님은 재판관이지만 죄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머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다 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무슨 죄를 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베드로야,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만났을 때도 그냥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 참 특이한 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거의 빼먹지 않아요. 예배는 정확히 왔다가 정확히 가세요. 근데 절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요. 절대 직분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참 특이하죠? 직분도 안 맡고 봉사도 안 해.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무렵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전쟁 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분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할 만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심판을 이깁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될지 아니면 두 분이 될지 아무도 아니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와 같이 내게 숨겨진 죄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사사건건 불만하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문화에 자라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구원에 대한 감격도,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설 거라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기독교 문화 안에만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용서하시고 긍휼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